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생명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더 깊이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6장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들어갈까요? 1절부터 사사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은금과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서 넘겨가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아이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흥비한 것이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부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방하여 주시되 너는 가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17절만 읽을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 시작되어서 8장 32절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삼손이 13장부터 16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기도원이 가장 깁니다. 기도원은 가장 길게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복잡하고 가장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호성을 띠고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에 대한 평가도 재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쭉 여기 6장까지 왔지만 사사기를 사람들이 읽는 패턴이 무엇이었죠? 사사기는 위인전처럼 읽고 영웅전처럼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주목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고 있고 그분께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더불어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었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면 누구든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얼마나 의탁하는가가 관건이지 여기 나오는 사사들의 인물됨이나 그 어떤 근거를 성경이 주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를 위인으로 혹은 영웅으로 오해하고 있을까요? 물론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똑같이 높은 곳, 영향력 있는 자리, 그리고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지혜를 차용해서 그 세상의 책 읽기 방식을 차용해서 가지고와 성경을 해석한 무지의 소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야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지 못해도 죄가 안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도달하기 힘든 신앙의 순종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다면 그곳은 우리가 엄두도 못 내는 곳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지 않는 이 이유를 근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성경은 사람에게 주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드온 이야기는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인생을, 아니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무지 쓸모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 하나도 없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패턴은 늘 같은 패턴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여기는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그 신탁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어떻게 반응했죠? 말 대답하죠. 그죠? 어디 말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번이나 반복하며 부정하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뉘앙스가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안 봐서 모세도 굉장히 그에게 그럴 만한 어떠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그분이 그를 빚어가시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제가 가장 저평가된 책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라, 예, 해라, 예,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굉장한 인물. 그런데 오히려 여호수아서는 흥미진진하게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복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자신도 그 생명을 누리고 자신과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통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볼 때 기드온은 사사기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나선형 하향 곡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쭉 상승세를 그리다가 기도원 이야기를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터닝 포인트, 중심축을 기도원으로 보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사사들 가운데는 뛰어난 사사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등한 사사도 있다라고. 이 나선형 하향 곡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기도원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먼저 등장했던 운니엘, 모범적인 사사였죠. 에훗, 드보라, 긍정적인 필체로 좀 평가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열등한 사사들이 등장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문제가 많은 사사가 누구라고요? 삼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문제가 많은 삼손을 가장 영웅시 취급하거든요. 이스라엘도 시대가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나마 좀 빨리 돌아오다가 이제는 점점 타락해 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돌아오지 않는 악한 시대가 그들의 삶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드온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는 걸 보여주다가 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이 이후에는요, 지파 간의 갈등이 후반부에는 동족의 싸움으로 전개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원 이야기가 사사기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이름도 사실 모호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이름이 뭐죠? 또 다른 별명이 뭐죠? 여룹바알. 예, 밑에 나중에 가시면 이제 그를 여룹바알이라 부르거든요. 그럼 기도원은 히브리어로 가다라는 말인데 이 가다가 허물다, 부수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해커죠. 이 가다에서 영어가 어원을 찾아서 해커가 나왔거든요. 해커가 긍정적인 의미로는 능숙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부수고 파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이 해커라는 이 영어가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기도원이라는 이 가다 히브리어 원문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알의 단을 부숨으로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우상을 만듦으로 결국 야훼 신앙을 회파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마무리해요. 그 이름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사실은 기드온이 별명인지 여룹바알이 본명인지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해요. 우리는 학자들은, 후대 학자들은 대부분 여룹바알이 그의 본명이라고 하고 9장 이후에는 여룹바알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룹바알이 본명이라고 칩시다. 아니, 기드온이 본명이라고 쳐도 상관은 없어요. 여룹바알의 뜻이 뭐죠?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있죠? 바알을 부수다? 바알과 쟁론하다? 그런데 원문의 뜻은 바알은 위대하다? 바알을 찬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요아스가 아버지잖아요. 요아스가 바알 숭배자죠? 그죠? 지금 지도자처럼 나오죠? 바알 숭배하는 곳에 지도자로 나오거든요. 아버지 요아스가요. 그러면 그 지도자였던 요아스는 원래 요아스의 이름이 뜻이 뭐죠? 여호와는 강하시다거든요. 그럼 요아스의 아버지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요아스에게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세대부터 타락을 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기 시작함으로, 요아스가 자기 아들 그 기드온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떤 의미로 붙였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바알을 찬송하라고 붙인 게 맞은 것 같아요. 여룹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쟁론하다, 바알을 회파하다가 뜻이 아니라 바알은 위대하다, 바알을 찬송하다는 뜻으로 훨씬 더 강할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서부터 바알을 회파하는 쪽으로 그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조금 있으면 밑에 보면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기도원 이야기의 도입 부분입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왜 이 고통과 환란이 자세하게 기록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가 뭐죠? 앞선 하나님께서 40년의 평화를 주셨잖아요. 이 40년의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과 내일의 안정이 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 지혜가 이스라엘 전체를 덮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건 뭐 돌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자기 욕망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결국은 탐심이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탐심이 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의 징벌이 미디안이라는 도구를 통해 등장합니다. 몇 년 동안 있죠? 1절에 7년 동안 있죠. 그죠? 7년 긴밀같지 않습니까? 이제까지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로 뭐 몇십 년씩 있었는데, 그런데 이 도구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도구를 사용하시죠?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방금 5장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의 후예들, 겐 사람, 헤벨 사람, 레갑 족속,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곳에 피신함으로 미디안 사람들, 그 미디안 사람 장인 이드로의 손에서 은혜를 입기도 하잖아요. 미디안 족속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아에게서 난 자손이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의 요소도 되었다가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거든요. 다른 민족과 연계되어서 이 사람들 항상 소개가 되는데, 본문 3절에서는 아말렉과 동방사람과 더불어서, 동방사람은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것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친족이잖아요. 성경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친족들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적대적인 인물로도 표현돼요.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발람 사건의 주역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요셉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죠.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의지가 되었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부수고 내게 고통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면전 앞에서 내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산 삶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은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멀리서 이 문제를 찾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누가 계십니까? 저는 1번이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2번은, 2번하고 1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겠지만 자녀들이겠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야 되겠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걸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로만 본다면 이건 정말 수렁에 빠져서 7년이 아니라 40년도 가게 되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사사기 전반부를 통해서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년인데 이 7년은 무게가 달라요. 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도적이죠. 2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첫 번째 단어에 나오는데, 미디안의 손이 이긴지라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승리를 주셨다. 원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 면전 앞에서 범죄함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위해 그들의 편이 되셔서 싸우시는 거꾸로 된 모습이죠. 제가 사사기의 또 다른 제목을 거꾸로 된 책이라고 여러 번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꾸로 대적들의 편이 되어서 싸우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압제를 펼치게 하시는데, 겨우 7년인데 그런데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여러 이방인들의 지배 기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것 같지만, 이 7년 동안 이제껏 체험하지 못했던 가장 혹독하고 심각한 고통을 그들이 당합니다. 저자가 그 사실을 강조하려고 다른 이방인들의 통치보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스타트하는 거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과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이 절이 밝히죠. 여러분, 문맥을 읽으면 어떻죠? 대항하기 위해서 참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래 읽었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편안히 거주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본문의 말은 끊임없는 공포와 폭행과 폭력으로 그들을 압제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과 폭행이 심했으면 여차하면 밤에라도 피신하기 위해서 산으로, 웅덩이로, 굴로, 산성으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참호를 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자가 산, 웅덩이, 동굴, 산성을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이 처한 공경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죠. 원래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산, 웅덩이, 동굴, 산성은 누가 살았던 곳입니까? 미디안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미디안 습격으로 인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 그 미디안의 폭력이 다가오면 은신처로 피할 것을 대비하며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이 체감하는 이 심리적 공포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게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폭력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 한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할 때 이분들이 참머리가 좋아서 추수가 끝나고 나기만 하면 그것을 앗아가고 또 추수할 때를 기다려서 또 앗아가고 이렇게 표현했던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파종한 때면, 이렇게 해요. 추수할 때도 아니고 파종한 때, 씨 뿌려서 그죠? 그것이 싹이 나오기를 스타트업한 그때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추수할 것을 저장고에 다 남겨놓고 그 씨앗을 파종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올라왔다는 건 추수할 것도 싹 다 빼앗아가고 뿌린 씨앗조차 다 약탈해 갔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을 자기 휘하에 두어서 계속적인 조공을 받고 살겠다, 이게 아니라 아예 씨를 말리겠다라는 거예요. 4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농사를 체계적으로 망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씨앗을 심어 놓은 그때 올라와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올라와서 아예 진을 치고요, 그죠? 추수한 것의 일부를 훔쳐가고 돌아가면 그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들어와서 풀이 이제 한참 자라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그 위에서 밭 위에서 걸어가게 하면서 그걸 다 먹게 하는 겁니다. 지금 침략자들에게는 가축이 먹을 만한 풀로 파종해서 싹이 나는 것을 먹게 한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완전히 멸종되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사기 6장 서두는 이제까지 봐왔던 상황의 수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록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가 뜯어먹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압제는 압제가 압제였고 여기 압제는 그냥 학살이죠.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신 게 있는데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파종한 것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 언약의 파괴로 인한 징계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는 뭐였죠? 레위기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거룩, 거룩이 사랑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재앙은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언제나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6절입니다. 제가 한번 4절부터 읽어볼게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지금 그 파종해놓은 그 위를 밟으면서 다 먹어치워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제서야 7절입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원래 본문은 천하게 되었다, 비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섬긴 것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원래 앞에 패턴이 어떻게 했죠? 부르짖으면 누가 항상 등장했죠? 사사가 등장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부르짖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곧바로 사사를 보내셔야 하는데 누가 먼저 왔다고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회복을 기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세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앞에 사사를 보내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는 건 이거 한 번밖에 해요. 이스라엘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앞선 그들의 죄를 묵인하고 구원을 그냥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자기가 출애굽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거든요. 왜죠? 출애굽 덕분에 하나의 국가로 출범할 수 있었고 출애굽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출애굽 덕분에 노예에서 영토를 지닌 백성으로 바뀌었거든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 가장 위대한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일들,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 다 지키는 이유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단지 그분들의 조상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과 별 관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신학적 뿌리를 찾으라는 권면이 지금 암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 우리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감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건져내시고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모든 임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기가 막히게 없는 것 하나만 보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 피조물과 하나님 차이를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인 생명나무 하나 빼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주신 모든 것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내게 없는 것 하나만 보게 하는 거죠. 사단이 참 우리가 앞서서 그 창세기 편을 말씀을 공부할 때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불행해져요. 그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신학적 뿌리를 찾으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더 강한 민족을 이기고 그 땅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한 다음에 한 가지만 요구하셨죠. 오직 여호와에게만 충성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절대 숭배하지 말라. 딱 한 가지였어요. 그죠? 아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만 한다면요, 하나님이 이런 요구 안 하셔도 그걸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언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분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행하라 하시지 않아도 냉정하게 그 말씀, 아니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를 저버린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해. 어려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을 쫓은 거죠. 배은 망덕한 민족이에요. 죄가 사람들을 비이성적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의 비난을 지금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저버릴 수 없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린 거잖아요. 충성이 마땅한 태도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직접 지적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대표 부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아모리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야레라는 히브리 말은 경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한 번씩 이렇게 번역할 때 뉘앙스를 좀 모호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고통이 왜 임했는지 원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그죠? 네, 원래 여기까지만 다 읽고 우리가 뒤에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요, 우리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만 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죄에 대한 책망보다는 구원에 항상 핵심을 맞추고 건져내시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선지자를 보내서 야단을 먼저 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을 건가? 그런데 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죠. 사태가 매우 심각해서 그들에게 책망은 하셨지만 그들의 문제가 뭔가는 지적하셨지만 재빨리 다음 단락에서 구원자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모든 것을 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 사실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욥의 고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쉽게 그것이 죄를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악해다라는 걸 계속 공부하면서 악해다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명과 구원의 회복. 그럼 모든 시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를 짚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게 핵심이죠.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거죠.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에게로 시선이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 노아를 100년이나 그 일에 순종하게 시키신 하나님, 그 훈련이 되었던 노아였기 때문에 인류의 중시조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습관과 태도가 되었던 노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시선이 맞추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속내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의 아픔이나 내 어떤 인생의 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답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내 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을 퍼뜨릴 건가, 혹은 이 말들을 통해 나를 비난할 건가, 적절하게 계산이 설 때까지는 절대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나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을 다 이제 떨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기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서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죠. 순모임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삶을 전혀 나누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소위 구역 모임이나 순모임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와서 교회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순모임이 구성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걸어가고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건요, 그 중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시킨다는 걸 적절하게 잘 간증한 사람들 덕분에 순모임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대개 순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제 생각에 남자분들은 누구랑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친구가 새마을금고 지점장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몇 번 왔었거든요. 제가 전도를 해서 청년부에도 몇 번 왔었고 어릴 때도 교회를 몇 번 오기도 했고, 우리 교회는 그 문밖까지 왔다가 저기 담배만 피다가 돌아갔는데 축구하는데 이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하는 이 형제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얼마 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속내를 저렇게 나누고 또 위로도 얻고 충고도 저렇게 받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 모임에 들어가서 자기의 속내를 나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이 꽤 걸릴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제가 볼 때 잘 돼가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걸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여자분들이 일본 여행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남자분들하고 여행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산 사람들과 친해져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술이나 담배나 여자나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돌아서고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생명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그 안에서 그 가족들이 서로 아름다운 삶을 구현해가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희망들이 생기게 하기 위해 사실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명한테만 할 수 있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해보니까 저는 남자들이 그 순모임에서 자기의 어떤 죄를,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 연약함을 나누며 하나님께로 주목해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계속 진행한, 청년부도 그걸 위해서 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지금 굉장히 커졌잖아요. 굉장히 커졌죠.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지? 저 사람들은 왜 저 일을 하지? 서로 이해가 끊어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조금 커지면. 그러면 저는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실족시키면서까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어요. 청년부들도 술집도 찾아가고 경찰서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결혼하고 한 몇 년 동안 집에 12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한번 그래도 생명과 생명이 맞닿음으로써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일념으로. 그런데 집은 집대로 피폐해지고 이게 효과적이지 못하더라고요. 매일 만난다고 해결도 안 됐더라고요.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일주일씩 여행을 가는 것이었거든요. 먹고 자고 도무지 뭔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중독된 삶에서 그 중독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한 일주일 견뎌낸 사람들은 다음에 일을 하는데 굉장히 또 한번 용기가 생기거든요. 청년들은 밖에 여행 자기네들끼리 가면 뭘 하는지 몰라요. 아니 아시다시피 기혼자들은 밖에 여행을 가면 뭘 하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유 없이 베푸는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절하게 체험하게 되거든요.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또 이 일들 말고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뒤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11절부터 24절까지는 기도원의 소명과 위임식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점은 사사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셨는지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해요. 우리는 위인전 읽기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오해가 있었는데 성경은 오히려 수준 이하의 기도원,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전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택하시고 그가 하나님 그분을 의탁했을 때 그로 인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바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뒤로 가면 여호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제가 그 이 부분은 여호와의 사자를 히브리어가 말라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라크가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늘에만 계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라는 명칭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왔으면요 여호와가 말하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위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동일시되면서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사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먼저 어디에 앉으셨다라고 하죠?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뭐 때문에 앉으셨겠습니까? 여기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였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알 신당이 생겼다는 거죠.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먼저 앉았다는 거죠. 기도원 집으로 가시는데 그냥 바로 가시면 되는데 그죠? 앉아서 고발하고 가는 거죠. 바알신 숭배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도원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했죠. 이 말은 사실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 저도 밀은 타작해보진 않았는데 타작하는 건 여러 번 봤죠. 어릴 때 이제 촌에서 자랐으니까. 그럼 적어도 타작을 밀 타작을 하려고 하면 그러죠.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야 되잖아요. 줄기와 곡식을 나누는 작업을 도리깨로 쳐서 일단 먼저 한 작업을 하고 나서 체질에서 건물이나 완결을 곡식으로 또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포도주 틀이 집안의 한켠에 위에 포도주 틀 세워놓고 그 위에다 포도 넣으면 사람이 집 밟잖아요. 그럼 으깨져서 밑에는 예 집이 내려가는 그 공간이잖아요. 얼마나 좁겠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그러면 이걸 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깎고 앉아 있어야 돼. 칼 가지고 쭈글씨 앉아 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순간이잖아요. 아니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이분은 늘 밤에 일하잖아요. 또 기억나십니까? 300 용사 데리고 그 밤에 가서 야습하잖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밤에 전쟁하신 적 있습니까? 사람 따라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밝을 때 하세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사람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전쟁인 걸 보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힘을 얻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도원 이야기를 읽으면 전부 다 뭐에 주목합니까? 300에 주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그 사람들의 전술이 얼마나 탁월했냐. 그 어두운 밤에 그죠? 회를 밝히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다 기도원의 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서로 찌르고 죽였다.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됩니까? 300명 옆에 소리 지르면요 어디 시끄럽네 칼 차고 일어나죠. 아니 이스라엘 여기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이죠 혹시? 8장 10절에 보면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그 300명의 소리로는 12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남은 자가 15,000명 가량이다 했으니까 총 몇 명이죠? 13만 5천명이에요. 13만 5천명이 밀집해서 자는 것도 아니고 쫙 퍼져가 자고 있는데 300명이 한쪽에서 불을 확 밝혔다 칩시다. 소리도 질렀다 칩시다. 저 끝쪽에 사람들이 불이 비었을까요? 안 비었을까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전략이 탁월하다라고 300용사의 용맹성을 사람들이 주목해요. 안 보여요. 그거 또 보인다고 한들 13만 5천인데요. 300명 떠든다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좀 나가서 저것들 죽이고 와라. 이렇게 하고 끝나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들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300 용사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 300명 떠올리면 스파르타의 300명을 자꾸 같이 연상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지극히 쓸모없는 인생들 지극히 평범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딱 기도원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12절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지금 밀 깐다고 앉아 칼로 그 한 칼 까고 앉아 있는데 이 얼마나 비참한 순간이에요. 본인이 생각해도 가장 비굴하고 모욕적인 순간에 그것도 또 나타나셔서 그냥 뭐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러시면 되는데 큰 용사요. 강한 용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지금 비아냥거리십니까? 아니죠. 내가 함께하면 겁쟁이도 쓸모없는 인생도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타작 기계로 삼겠다.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 손에 붙들린 강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거나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찾고 원인을 자꾸 찾으려 하시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린 누구나 사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사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빠르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기적으로 함께 하셨듯이 지금에도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남은 3일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안목과 물질과 성공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또다시 간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